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6월 13일은 납치 피해자 마츠키 카오루 씨의 생일입니다. 올해로 64세가 되십니다. 마츠키 씨를 비롯한 아직도 일본에 귀국하지 못한 모든 납치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귀국을 요구합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5월 26일과 27일 이탈리아 타오르 미나에서 G7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아베 총리를 비롯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 독일 메르켈 총리, 영국 메이 총리, 이탈리아 젠 딜로니 총리, 캐나다 트리도 총리, 유럽연합 EU로부터 투스크 유럽 리사회 의장 및 융코 유럽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북조선, 테러, 폭력적인 과격주의, 난민 등의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세계 평화와 안정의 확보, 세계 경제의 보수적 성장의 실현에 대해 기탄 없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조선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여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해결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그 결과 정상회의 성과문서에는 북조선에 대해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해 인권 및 인도적 우려에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 기회에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일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중 북조선 문제에 대해 양국 정상은 정책의 조정 작업을 하여 지금은 대화가 아닌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한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연계하면서 더욱 강한 제재를 하는 것과 유엔 안보리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조선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북조선의 위협을 억제시키기 위해 일미는 방위태세와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동시에 두 정상은 일미 양국이 북조선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국가와 협력하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는 지역 안보의 관점에서는 이 지역에서 미군의 강력한 존재가 중요하며 미국 측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소개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시점에서 본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일본의 오코노미야키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조선에서는 6월은 1년 중 가장 식량 사정이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일본의 국민 음식의 하나인 오코노미야키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오코노미야키는 북조선에서는 경사스러운 날에 먹는 지짐과 조리 방법이 비슷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요리에 사용하는 재료와 조미료가 다릅니다. 오코노미야키는 밀가루를 반죽해서 주로 양배추 등의 냄새를 비롯하여 육고기, 해산물, 달걀 등 원하는 재료를 넣고 철판에서 구운 후 오코노미야키 전용의 소스와 마요네즈를 바르고 다랑어 가루를 뿌려먹는 음식입니다. 오코노미야키의 오코노미란 기호, 좋아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코노미야키라는 말은 먹는 사람의 기호에 맞게 원하는 식재료를 넣고 구워 만드는 것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본의 국민 음식인 오코노미야키는 지방에 따라 들어가는 재료가 다르며 현재 알려져 있는 오코노미야키의 종류는 무려 62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사카와 히로시마는 오코노미야키가 맛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식량 사정이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싸고 맛있고 양이 많은 양배추를 이용하여 오코노미야키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좋아하는 재료를 넣어 먹을 수 있어 배도 부르게 되는 오코노미야키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까지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오코노미야키는 고도 경제 성장 시기에 소고기, 돼지고기, 해산물, 치즈, 마요네즈 등의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다정다양한 오코노미야키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최근 가족과 함께 오코노미야키의 전문 식당으로 갔습니다. 굽는 철판이 달린 식탁에 앉아 식당 직원에게 오코노미야키를 먹는 것이 처음인데 먹는 방법도 모릅니다. 최근 인기가 있는 오코노미야키를 부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직원은 빙그리 웃으면서 오코노미야키를 우리들의 눈앞에서 조리를 하면서 오코노미야키의 종류와 먹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저는 오코노미야키를 시원한 맥주를 곁들여 먹었는데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전맛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김치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이 좋다고 하며 깍두기 김치까지 추천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북조선의 깍두기 맛과 너무나도 비슷하여 조선반도의 깍두기 맛과 똑같습니다. 하고 말하자 주인은 제일 한국인 3세가 만든 김치로 인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북조선 풍의 깍두기 맛을 보니 북조선에서 살던 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아침 식사가 끝나면 점심 식사의 재료를 마련하는 것을 고생하였지만 지금은 오코노미야키와 같은 먹고 싶은 요리를 골라서 먹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고통스러웠던 북조선에서의 생활이 떠올라 문득 남편에게 여보, 참으로 저 나라에 와서 행복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당신은 일본의 의료 혜택에 의해 다시 일본에서 살아난 사람이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북조선을 떠나 가족이 살고 있는 일본으로 온 것은 저희 일생에서 가장 훌륭한 결심이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저는 식사를 마치고 식당 주인에게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코노미야끼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북조선의 청사 여러분, 지금 북조선에서는 봄이면 남새가 없어 대신 산나물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코노미야끼는 값싸고 영양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식량 사정이 어려운 북조선에서도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코노미야끼의 조리법이 북조선에서도 널리 알려지게 되면 모두가 좋아하는 대중요리로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일본의 국민 음식의 하나인 오코노미야끼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여 주신 북조선의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6월 12일 스톡홀름에서의 국제회의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조선반도의 위기관리 그리고 긴장 완화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석해봤습니다. 그 회의에는 남북조선부터 대표단 오고 그리고 일본, 미국, 중국, 스웨덴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 교환을 좀 했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외무성 군측 및 평화연구소의 대표단이 왔습니다만 이 국제회의는 완전히 비공개, 비공식으로 그런 형식으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의 안에서는 너무나 좀 자연스럽게 의견 교환을 좀 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에 관해서는 자기가 말을 했던 발언에 관해서는 외부에 대해서도 소개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룰을 좀 약속으로서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서 특히 주목을 좀 받고 관심을 좀 얻었던 그런 것은 좀 두 개 소개를 좀 드리자고 합니다. 하나는 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이야기인데 북조선에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 그 두 분 그 지도자들의 유훈이라고 그런 식으로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실상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일 최근에 좀 그런 언급을 했다라는 것은 찾아보면 작년 7월 6일 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부 선면으로서 발표를 했었을 때 그 가운데서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제사회로서는 북조선이 역시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너무 현시, 무시, 거의 무시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조선이 또 한편에서는 자기는 그 당당한 핵보유국이다 막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거나 뭐 자기는 좀 동방의 핵관국이다 막 그런 식으로도 좀 주장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을 보면 조선반도 비핵화랑 그리고 또 한 번에서는 그 동반의 핵강국을 한 것은 뭐 반드시 모순이 되고 있다고 뭐 그런 식으로 국제사회에서 좀 보고 있고 뭐 그리고 북조선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란 것은 김일성, 김정일 두 분 좀 지도자의 좀 유순이라고 진짜 그렇게 주장하고 싶다며 보다 그 빈봉하게 그런 것으로 좀 언급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것은 당연하다고 좀 보고 있고 근데 가끔이라고 할까 거의 그런 것은 무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로서는 아 지금은 그 김정은 지도라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을 좀 지도자의 좀 유순란 것은 존중하고 있지 않다고 현실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인산으로 좀 국제사회는 크게 갖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소개를 좀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그 조선반도의 평화 문제에 관한 것인데 평화 문제라면은 전쟁 협상이라는 것은 평화 협상을 어떻게 좀 바꾸는가 그런 그 문제가 먼저 제기를 좀 하는 것은 지난 반세기 이상 그런 이야기가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문제는 벌써 완전한 지나가는 문제, 과거 문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조선전쟁의 전전을 한 것은 1953년 7월 27일 날에 전쟁협정으로서 생겼습니다만 그 후에 벌써 64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동안에 일정한 긴장 상태가 계속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좁게 그 본격적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반도라는 것은 다른 지역이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평화적인 지역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법적으로 아직은 전전 상태를 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런 것은 좀 그 끝나버리고 할 때는 직접한 당사자 즉 그 적대관계를 갖고 있는 남북조선 그 다음에 미조 미국과 조선 북조선이 같이 조선 전쟁을 완전히 끝났다고 그렇게 선포 선언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남북조선 그 다음에 미국을 좀 포함한 삼자회담 필요하고 그렇다면 그 다음 과제는 어떻게 하면 앞으로 한그한 평화체계라는 것은 조선반도에 이런 그 만들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서는 세계 적대관계를 완전히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적대관계, 미조 적대관계, 그리고 일조 적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필요한 것은 남북, 그 다음에 미국, 일본, 4자 회담이 필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크게 간곡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국입니다. 이번 주는 1993년의 히트곡 오리지널 러브의 입맞춤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지널 러브의 입맞춤을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씨, 요코다 메구미씨, 마츠모토 교코씨, 타나카 미노루씨, 다구치 야에코씨, 이치카와 슈이치씨, 마스모토 루미코씨, 소가 미오시씨, 이시오카 토우루씨, 마츠키 카오루씨, 하라 타다 아키씨, 아리모토 게이코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곳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info-n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 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 번호 33581-6011 81-33581-6011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4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465kHz로 밤 12시와 12시 30분, 또한 밤 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355kHz로 방송합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양이 바람도 매일 4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9705kHz로 밤 1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9450kHz 밤 1시부터는 주파수 7335kHz 밤 2시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